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고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설교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보았던 내용은 설교의 첫 번째 소달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방언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었죠. 베드로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에 그것이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22절부터 32절까지는 설교의 두 번째 소달락인데 이제는 이제 성령 충만 방언 이런 사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었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25절부터 28절은 다윗이 했던 구약 시편 내용을 인용을 하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시편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순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볼게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청중이 나오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에게 선포했었는데 지금 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고 선포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내려오셔서 사시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23절 다시 한번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일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24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케 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베드로가 아주 간략하게 선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선포한 거예요. 첫 번째는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다. 세 번째는 그러나 부활하셨다. 공생애 사역, 십자가 고난, 부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내용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 22절부터 오늘 읽은 32절까지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33절부터 베드로의 나머지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성령 충만과 방언 사건이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간단하게 도입부처럼 설교 앞부분만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쭉 선포하는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인 거죠. 그 뒤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앞에서는 요엘 선지자를 인용했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럼 다윗이 무엇이라고 시편에 썼는가? 2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딱 부러지게 그냥 다윗이 했던 고백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우편에 항상 계신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 다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만 다윗 자기 자신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7절 뒷부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의 거룩한 자가 등장을 해요. 그 주님의 거룩한 자가 다윗 자신일까? 아니면 특정한 다른 누군가일까? 메시아일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왜 호칭을 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주의 거룩한 자로.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은 주의 거룩한 자를 다윗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원래는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런 뜻으로 문자적으로 한번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보면 첫 번째로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뵙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은연 중에 여기에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게 부활에 대한 고백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으니까요.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니까. 자, 그 뒤에 베드로가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다윗이 인용한 이 시편을, 다윗이 썼던 시편을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해주는 내용이 29절부터 나와요. 2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다윗을 시인이다,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 모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히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시인으로서 역할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를 주셨어요. 뭐라고 맹세하셨냐면,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네 자손들이 대대손손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1절, 해석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약속이 다 성취가 될 것을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음부의 버름이 되지 않는다,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시편이 인용되었는데 다윗의 내용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미리 보고 선포하고 고백한 내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세 번째로는 그 시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32절, 정말로 하고 싶은 선포는 이거죠.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32절에 다윗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일을 목격한 증인이기 때문에 지금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왔는데, 지금 이 두 번째 소달락에서 설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그겁니다. 다윗이 이미 구약시대 때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고, 다윗이 미리 본 것이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불렀던 시편을 우리도 다 시편을 읽으면서 보았던 시편들이고요. 유대인들은 뭐 이걸 다 암송하고 그런 시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편 주석 하나를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을 읽어봐도 무슨 거기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시편 전체를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해한 시편 본문, 자기가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 시편을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번역한 그걸 토대로 주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이 시편이랑 좀 다른 거예요, 시편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그 당시 랍비들은 거의 다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을 알고는 있는데 이 내용이 무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윗이 했던 시편이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고, 그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부활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왜 몰랐던 것일까요? 구약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두 번째로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는 그럼 알았을까? 베드로는 시편의 내용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시편을 알게 되거든요. 뭐 그리고 이 시편 내용을 알고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았습니다. 부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보고 또 부활을 목격한 그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활을 목격한 그 순간 곧장 깨달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경험한 것만으로 끝났지 그것이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베드로의 수준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만약에 깨달았으면 곧장 선포하고 했을 텐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려고 부르시는 직분을 받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어떤 사건인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점에서 베드로와 차이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갖고는 있지만 분명히 벌어진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냥 남아있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학식이 없지만, 글자를 배운 적이 없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네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마지막에 나아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지만 아무리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내용의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고요. 동시에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때 부어졌던 성령 충만이나 방언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말씀 증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는 성령 충만이 있지만 그 위에 있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있어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빠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 선포를 열심히 해도 그건 말씀 선포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 토대는 맨 밑바닥에 깔리는 성령님과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와 말씀 선포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토대이고 기초입니다.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이와 같은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나 개인도 이와 같은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은 사람,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처음에, 맨 밑바닥에 하나님 주셨던 구약의 말씀들이 깔려있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고 그리고 말씀 선포를 듣고 그 말씀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교회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우리가 토대로 두고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선포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냥 허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일들을 감당하는지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들과 소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것저것 세상에서 일하듯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만은 아니지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는 구약 말씀을 처음부터 받은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제사장과 성전을 받은 자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지만 또 주님께서는 이 한반도 땅에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자들, 믿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오직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알고 깨닫는 자들, 닮아가는 자들, 그리고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이 충만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럽고 온탁한 세상 속에서 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